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응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려를 제기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방안에 대해서는 두 정상의 견해가 갈렸습니다.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이날 저녁 30분간 통화하며 북한이 앞서 일본 상공위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완전하게 공감하면서도 긴장 격화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계속된 도발은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모든 나라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독자적인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추가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토론 기간 중 한반도 상황에 대한 회의를 관계국들과 따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오찬 회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8일 프랑스와 이스라엘 정상과 회담하는 등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런던의 파슨스 그린 지하철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에서 15일 아침 폭발이 일어나 최소한 22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화상을 입었으며 중상자는 없습니다.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불꽃이 크게 일어 지하철 지붕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흰색 플라스틱 통에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수제폭탄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터키 등 3개국이 15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지역을 안전지대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6년 넘게 이어지는 시리아 내전의 긴장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3개국은 시리아 반군 근거지인 이들리브 지역을 포함해 주변에 위치한 라카티아와 하마, 알레포 지역 일부에 병력을 배치한 뒤 순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리아 내 안전지대는 총 4곳으로 늘었습니다. 시리아 반군과 지하디스트 동맹은 2015년 터키 접경 지역인 이들리브를 장악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현 정권을, 터키는 시리아 반군을 지지해왔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피해 복구 작업이 진전을 이루면서 15일 현재 주 전역의 80%에서 전기가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주내 192만 가구와 업체들은 여전히 전기가 끊긴 상태라고 현지 당국자들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주내 피해 지역을 방문해 희생자들과 구조 요원들을 격려하고 물과 빵을 나눠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허리케인 어마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포트마이어스와 네이플스를 방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국제유가 폭락에 따른 경제난과 계속되는 정치 불안으로 심각한 물가 폭등과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최근 토끼를 먹자는 캠페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비싼 동물 고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번식력이 강하고 저렴한 토끼를 식용 목적으로 길러 단백질을 섭취하자는 이른바 토끼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의 70% 이상은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결핍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토끼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에서도 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토끼보다 서너 배는 큰 자이언트 토끼를 수입한 적이 있을 정도로 토끼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토끼를 식량이 아니라 애완동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실내에서 같이 생활하며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부감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이 때문에 토끼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7도, 신의주 역시 16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도에서 27도, 함흥 15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4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첫 곡은 Hello Say Friday 노래 준비했습니다. My Best Friend, 내 가장 친한 친구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You call me up in the morning. We'll stay on the phone till dawning. You tell me secrets I actually keep. You call me up around noon and bring me up good gossip. You hold my head when I throw up. I hold your hand when you weep. And we talk about friends, and we talk about records, and we talk about life, and we talk about death. And we dance in the living room, we dance on sidewalks, we dance in movies, we dance at the festivals, and dance, dance. No man ever really danced like
store. I even like the same piece. No damn Jedi's or hobbits this time. And you laugh at my jokes, and I laugh at your jokes, and I even like the birthday presents. Get me to dance in the living room. We dance on sidewalks, we dance in the movies, we dance in the festivals, and dance, dance. No one ever really danced like this. Damn, I wish I was a lesbian. Damn, I wish I was a lesbia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출근 시간에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노선의 일부가 폐쇄됐고요. 경찰은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 중입니다. 러시아가 이웃 유럽 국가들 가까운 곳에서 냉전 시대 이후 최대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금을 선호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지급 방식이 변화를 맡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군요.
네, 금요일 아침 영국 런던에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 승객들을 노린 폭발물 공격이 있었습니다. 런던 경찰국은 초동수사 직후에 테러로 규정했는데요. 영국에서 올 들어서만 다섯 번째 발생한 테러 사건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20분경 한창 출근길 시민들이 몰릴 시간이었는데요. 런던 남서부의 파슨스 그린 지하철에서 객차 안에 있던 폭발물이 터져서 적어도 22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요.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경우도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중상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출근 승객이 몰린 이 객차에서 폭발물이 터졌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사망자나 크게 다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폭발 직후에 현장에 있던 지하철 승객들은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서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역을 폐쇄하고 일부 지하철 노선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예. 자, 누가 어떤 폭발물을 터뜨린 건가요?
예, 누군가 흰색 플라스틱 통 안에 사제 폭탄을 넣어서 비닐 가방에 담은 뒤에 객차 한 켠에 둔 걸로 런던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일부만 터지고 완전히 폭발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완전히 터졌으면 피해가 더 컸을 수 있는데요. 범인이 누군지 또 테러 배후가 어떤 조직인지는 당국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러섬의 영국 총리가 사건 직후 메시지를 발표했다고요?
네.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메이 영국 총리는 파슨스 그린에서 부상을 당한 시민들 또 이번 테러에 다시 한번 신속하고 용감하게 대처한 응급구조대원들과 뜻을 함께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도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테러하는 자들을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차분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테러범들을 비판했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패배자 테러범들에 의한 공격이 런던에서 또 일어났다면서 매스꺼운 일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테러 관련자들이 현지 수사 당국의 시야에 있었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테러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메이 영국 총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추측성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메이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요?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4년마다 실시하는 연합군사훈련인 자파드 2017이 목요일에 시작됐습니다. 이 벨라루스는 러시아 서쪽에 접한 작은 나라인데요. 발트해, 흑해 주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와 러시아 서부 6개 지점에서 7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전투기 70대, 탱크 250기, 포가 200문, 그리고 해군 함정 10척 등이 동원된다고 러시아가 공식 밝혔는데요. 이런 규모는 냉전 시대 이후 최대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장에서 참관하고 또 지휘자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훈련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요?
예, 벨라루스와 접한 발트해 연안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인 나토 측은 이 훈련이 실제로 도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도 훈련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자파드의 진정한 목적을 추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훈련이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예, 훈련 과정의 일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훈련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벨라루스 영토 아니라고만 설명하면서 어느 지점인지 특정하지 않은 훈련 장면을 외신에 소개했을 뿐입니다. 또 서방 측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의 수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발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훈련에 참가한 병력이 공개된 숫자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참가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12,700명이 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훈련 참가 인원을 무려 8분의 1로 축소해 발표한 겁니다.
예, 이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함께 훈련을 한다는 게 국가 간 합동군사훈련에서 흔한 일인가요?
그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 미군이 각 나라와 진행하고 있는 합동군사훈련 중에서 병력 수가 많은 걸 예로 들어보면요.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진행하는 을지 포커스 훈련이 있는데요. 올해는 미군 17,500명, 그리고 한국군 5만 명, 합쳐서 7만 명이 안 되는 숫자가 참가했습니다. 또 미군과 필리핀군의 합동훈련도 많아도 5만 명이 넘는 일이 드문데요. 보통은 이 몇천 명 수준에서 훈련이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이번 훈련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건가요?
예, 나토의 회원국들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인데요. 이들 나라는 연일 이번 훈련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에 무력을 동원한 러시아의 영토 일부인 크림반도를 뺏긴 일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당시에도 러시아가 군사 행동에 돌입하기 직전에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2014년에도 대외적으로는 훈련이라고 발표해놓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해서 강제 병합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은 또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2008년에 조지아 침공 당시에도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위장해서 실제 공격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번 훈련을 계기로 벨라루스 주요 지역에 병력을 영구 주둔시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이웃나라들의 우려에 대해서 러시아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훈련이 투명하지 않다는 불평을 거부한다면서 어떤 나라나 실시할 수 있는 일상적인 훈련이고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과정이 실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훈련을 발판으로 인접 국가를 침공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다고 군 당국은 밝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목요일 공식 성명에서 이번 일정은 순전히 방어적인 본성을 가진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지역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건 나토 측이라면서 자신들의 정당한 훈련에 서방 측이 병적으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지급 방식이 현금 대신 전자결제로 변화하는 추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현금이라든지 금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현금 대신에 전자결제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들의 편리를 위한 은행들의 서비스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지점이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은행은 직원들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쥐어주고 스쿠터를 타고 고객들을 직접 만나게 하고요. 또 어떤 은행은 공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단지에 이 현금 지급기를 실은 대형차를 세워놓고 간이 서비스를 하는 등 다양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 정부도 이 현금 결제 비중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베트남 중앙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현금 지급 방식을 10% 미만으로 줄이고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금 지급 단말기를 30만 개 이상 보급하고요.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의 70%를 전자 결제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런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전자결제가 느는 추세긴 하지만 베트남인들은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서 베트남 화폐인 동이 앞으로도 부동의 1위를 지킬 걸로 전망됩니다.
네. 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 베트남 사람들은 유난히 더 이 현금이나 금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정부의 금융체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대 밑에 숨겨두는 게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컴퓨터 해킹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결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매우 더디게 느는 편입니다.
예. 자, 그래도 이 베트남 사회가 많이 전자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세나 전기세를 내려면 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체국에 가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수금원이 집에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말기를 비치해놓고 있는 편의점에 가서 전자결제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화폐인 동으로 임금을 줬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은행들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장려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자동 입금 방식이 거의 정착됐습니다.
네. 자, 이런 전자결제가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온라인 거래는 지난 2015년에 40만 달러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구글과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 등 전문기관들은 오는 2025년에는 베트남의 온라인 거래가 7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온라인 구매자의 90% 정도가 여전히 현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현금 없는 사회가 구현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회동을 두고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몇몇 대학이 불법 체류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계속되는 산불로 올해 산불 진화 비용이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발사한 토성 탐사선 카시니가 오늘 임무를 마쳤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백악관에서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모임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이 오늘까지도 화제군요.
네, 이 수요일 밤 모임이 끝나고 결과를 두고 목요일에 말이 많았는데요. 자,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청년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동시에 국경 강화 방안도 협의한다. 하지만 국경 강화 협의에서 국병 장벽 건설 예산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불법 체류 청소년들 문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폐지한 이 다카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추방하는 걸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조치였죠.
예. 이 다카 폐지는 보수파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선거 공약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불법 체류 청년들을 모두 추방해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목요일 상황이 변하면서 이 청년들을 추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자신이 한 공약에 반하는 내용인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보수파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 보수파인 스티브 킹 공화당 하원 의원은 합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모두 날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백악관 고문으로 있다가 이 최근 해고된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는 극우 매체 브레이브 바트 뉴스는 앰너스티 단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기사를 싣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 앰너스티 단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 주려는 수장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파들의 심기를 건드린 건 다카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장벽 건설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이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에 높다란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이 보수 진영의 요구였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합의 사항에서 장벽 건설 예산을 논의하겠다는 말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보수파와 이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보수 농객인 이 앤 쿨터 씨는 목요일 인터넷 트위터에 국경 장벽이 없다면 자신은 대통령으로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을 선호한다며 탄핵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네. 자,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회동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할 텐데요. 그런데 이번 그 회동에서 사실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소외된 셈인데 이 공화당 지도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목요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And it was a discussion, not an agreement or negotiation. Let me say a couple of things. And I'll say the same.
네, 수요일 회동에서 다카를 포함해 현안들을 논의한 것이지 합의가 나오거나 본격적으로 협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그러면서 다카 문제는 국경 보안 강화 방안과 반드시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짧은 성명을 냈는데요. 관련 현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을 보면 백악관과 민주당이 국경 강화 방안에 합의하게 되면 이 불법 체류 청년들의 문제도 풀릴 가능성이 생긴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대학가의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학교에 다니는 불법 체류 청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이 다카 프로그램 덕에 추방을 면했던 학생들이 꽤 있는 모양이군요.
네, 다카 대상이 대략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이 35만 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는 대학생이고요. 이 명문 하버드대학교는 해당 학생들을 돕는 긴급 상담 전화를 개설했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행정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인데요. 이 학교는 이민 단속 요원이 학교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해 미국의 산불 진화 비용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지난 2015년에 17억 달러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농무부의 소니 퍼듀 장관은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농무부 내 산림국 전체 예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에 드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과거엔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했던 소방비가 최근 몇 년간 55%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퍼듀 장관에 따라서 벌목이나 병충해 예방 등 산림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돈을 소방 작업에 계속 끌어다 쓰는 형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산불 진압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산불이 많이 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근 미 남부 지역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잇따라 상륙해 막대한 피해를 남기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이 남부 해안 지역에 쏠렸는데요. 서부 지역에선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올여름 미 서부 여러 주에서 76건 이상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캘리포니아와 몬태나주 등에서는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올해 산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예년보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가뭄도 해소하고 풀도 무성해졌다는데요. 하지만 봄이 되면서 갑자기 여름 날씨를 보이는 등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생각보다 눈이 빨리 녹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또 여름엔 서부 지역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는데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초목이 바짝 마르면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는 겁니다. 산림국 측은 올해 산불 진압 작업에 들어간 돈도 역대 최대 금액이지만 산불이 난 면적과 산불 기간 또한 기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산불로 인한 이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올해 산불이 태운 면적은 3만 2천 제곱킬로미터로 지난 10년간 이 정도의 피해를 본 적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딱 두 해에 불과합니다. 이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들이 소실되는가 하면 산불로 발생한 매연으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산불 진압을 위해서 투입된 자원도 상당하겠군요.
맞습니다. 진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인력이 2만 6천 명에 이르고요. 200대의 헬리콥터와 1,800대의 트럭, 28대의 살수 헬기가 진화 작업에 투입됐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군용 헬기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게 예산 부족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퍼듀 장관은 이렇게 산불의 규모가 커지고 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이나 지진과 같은 다른 대형 자연재해처럼 산불 진화에도 의회가 승인하는 비상기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의회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산불 진압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 2014년에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이 나서서 이 대형 산불을 자연재해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를 지지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토성 탐사선인 이 카시니호가 탐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카시니호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15일 오전 7시 58분경 교신이 완전하게 끊겼습니다.
Spacecraft has just crossed 10 degrees north latitude, altitude 1000 miles.
Call loss of signal at 115546. For the S-band, so that would be the end of the spacecraft.
네, 토성 대기권에 들어간 카시니호가 불타 없어짐으로써 모든 임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사라진 겁니다.
네, 이 카시니호가 지구에서 발사된 것이 상당히 오래전이었죠?
네, 약 20년 전인 지난 1997년 10월 15일에 발사됐습니다. 카시니는 혼자 토성으로 향한 건 아니고요. 호이긴스라는 이름이 붙은 탐사선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가시니는 호이긴스를 싣고 무려 7년에 날아서 토성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 7년 만에 토성 궤도에 도착해서 무려 13년간 이 탐사 임무를 수행한 거네요.
네, 2004년에 토성에 도착한 호이겐스는 카시니에서 분리돼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해서 탐사 작업을 수행했고요. 모함인 카시니는 토성 궤도를 계속돌면서 수집한 정보들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을 제외하고 인류가 만든 우주선이 다른 행성의 위성에 착륙한 건 카시니에서 분리된 호이겐스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카시니 이전에도 탐사선이 토성을 조사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네. 역시 미국이 보낸 탐사선 파이오니어호와 보이저호가 있는데요. 두 탐사선은 각각 1979년과 80년에 토성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자, 카시니의 토성 탐사 임무는 그동안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수행된 행성 탐사 임무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카시니는 처음으로 토성을 공전하는 데 성공하면서 토성 고리에 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 위성인 타이탄에 액화 메탄 바다가 그리고 다른 위성인 엔켈라두스에 열수구가 존재하는 것도 발견했는데요. 특히 이 엔켈라두스 남극 수증기 기둥을 통과하면서 얼음층에서 치솟는 이 수소를 포착했는데 이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카시니는 그야말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과학 자료들을 남긴 셈인데요. 토성을 약 300차례 공전한 카시니가 보내준 정보를 바탕으로 나온 논문이 무려 4천여 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제72회 유엔 총회가 지난 화요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며 핵무기 확산과 지구 온난화 등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18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유엔 개혁을 촉구하는 정상회담을 주재하고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에 오늘은 이 국제연합 유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의 탄생.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전쟁인 2차 세계대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즉 유엔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1945년 4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열리게 되고 미국, 영국, 중국, 구소련 등 50개 국가들은 유엔 헌장을 작성하고 국제연합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4일 29개 나라 대표들이 유엔 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유엔이 창설될 당시만 해도 회원국들은 과연 전 세계 나라들이 연합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나서서 회원국들을 설득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 아래 서로의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로써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제협력을 목표로 삼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193개 회원국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유엔의 조직.
유엔은 여러 조직과 산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엔의 주요 조직으로는 6개의 기관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유엔 총회는 중추 심의 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각 회원국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에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그 밖에 경제사회이사회와 신탁통치이사회, 또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 마지막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또 각 조직 아래 산하기관인 보조기구와 전문기구, 또 독립기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나 유엔 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등은 유엔 총회 산하기구로 이런 보조기구와 전문기구 숫자는 수십 개에 달합니다.
유엔의 중추 노릇을 하는 총회.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총회는 유엔의 여러 조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시작해서 통상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9월 12일에 개막하고 19일부터 25일까지는 전체 회원국 정상과 수석 대표가 참가하는 일반 토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매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데요.
Good afternoon and thank you for coming. This is the first time I'm addressing you as a president of the 72nd General Assembly and I hope there will be many more.
올해 열리는 제72차 총회에서 새 의장을 맡게 된 미로슬라프 라이차크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의 총회 개막 인사말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총회는 의장단 주도 아래 유엔의 기타 다른 조직의 운영과 예산을 결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는 일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에 규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고 가맹국과 유엔 안보리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면 아무래도 유엔 설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임무인데요. 언뜻 이 임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할과 비슷한데요. 실제적으로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리와 달리 총회는 군사 행동 등을 권고할 수 없고 결의도 회원국을 구속하거나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총회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법률, 교육, 보건 등 각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일반 토의 기간에 각국 정상의 연설과 회담 등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대응 방안도 면밀히 논의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반 토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국 정부 수반이 참석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수석 대표들도 참석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 문제 등을 거론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22일 기조연설을 신청한 걸로 알려져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유엔 총회 결의들.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채택됩니다. 그중에는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의미 있는 결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는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이 꼽힙니다. 이 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인데요. 세계 약 250여 개 언어로 번역돼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선언으로 지금껏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유엔 총회에서 꾸준히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는데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탈북자 강제 송환과 처벌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가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핵심 기구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유엔의 핵심 기관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요. 임기 2년의 비상임 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5개 나라씩 선출됩니다. 안보리는 국제 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 군사적 강제 조치 집행, 수립 등에 집중된 권한을 갖는데요. 5개의 상임 이사국을 모두 포함해서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들은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성립될 수 없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나친 권한이 상임 이사국에 집중돼 있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사 결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총회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법적 구속력 여부에 있습니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분쟁 조정에 있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먼저 권고 조치를 하는데요. 권고가 효력이 없을 경우 경제적,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 조치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조치는 크게 결의, 의장 성명, 언론 성명으로 나뉩니다. 먼저 결의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인데요. 5개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없고 15개 전체 이사국들 가운데 9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됩니다. 이 결의가 채택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반드시 해당 결의를 준수해야만 하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총 13차례의 대북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의장 성명은 결의보다 한 단계 낮은 형태인데요. 5개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전체 이사국들의 과반수가 동의해도 채택이 가능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 성명은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 조치인데요. 언론을 대상으로 성명서 형태가 아닌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과거 북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시에 기존 대북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긴급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의 과제.
유엔은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유엔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갖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은 1945년 창설 당시 지정된 나라들로 70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새롭게 취임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유엔의 주요 기구들 사이의 권한과 업무 중복을 줄이고 좀 더 현장 중심적인 운영 방식을 추구하도록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연합 유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80% of employed Americans work on weekdays, either full or part-time, and the average workday is about 8 hours, Monday through Friday. So people do look forward to the weekend to relax and chill out.
늘 바쁜 일정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주말만큼은 긴장을 풀고 한 주간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 친구 마이크도 이번 주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chill out, chill out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going out for the weekend? What are you doing?
Actually, my roommate and I are gonna. I'm almost embarrassed to say this. We're going to a local spa. We're just gonna chill out for the weekend.
So you guys are just chilling out.
Yeah,
at
we're
the
just.
Spa?
Mm-hmm. Oh. Which sounds really funny now that I say that out loud.
You know what? I think Mike is a little bit high maintenance.
I don't.
But yeah, we'll have a good time chilling out this
Thank
weekend,
you.
And yeah,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next week.
Sounds good. See you next week.
See ya. 제가 마이크에게 이번 주말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는 My roommate and I are going to a local spa. 찜질방에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 chill out. chill, C-H-I-L-L, out, O-U-T, chill out인데요. chill out은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는 뜻입니다. to chill out means to relax. 네, chill은 명사로 오한, 한기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오붓한 시간을 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let's just chill at home 또는 Let's just chill out at home 하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자는 뜻이 됩니다. Chill out. Chill out.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 라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going out for the weekend? What are you doing?
Actually, my roommate and I are gonna... I'm almost embarrassed to say this. We're going to a local spa.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So you guys are just chilling out
yeah,
at
we're
the
just,
spa?
Mm-hmm.
Oh.
Which sounds really funny now that I say that out loud.
You know what? I think, you know, Mike is a little bit high maintenance.
I don't...
But, yeah, we'll have a good time chilling out this weekend.
Thank you.
And, yeah,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next week.
Sounds good. See you
All
next
right,
week.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라고 했죠.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all right? 그들은 가끔 만나서 영화를 보며 편히 쉽니다. 그렇죠? They sometimes meet up to chill out and watch a movie. They sometimes meet up to chill out and watch a movie.
네, 오늘의 영어 표현, chill out.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 Chill ou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Noah and the Whale의 Five Years Time, 5년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ver your eyes, but you'll peek through, and there'll be sun, sun, sun all over our bodies, and sun, sun, sun all down our necks, and there'll be sun, sun, sun all over our faces, and sun, sun, sun. So what the heck, 'cause I'll be laughing at all of your silly little jokes, and we'll be laughing about how we used to smoke all those stupid little cigarettes and drink stupid wine, 'cause it's what we needed to have a good time. But it was fun, fun, fun when we were drinking. It was fun, fun, fun when we were drunk, and it was fun, fun, fun when we were laughing. It was fun, fun, fun. Oh, it was fun. That I've ever been, and I'll say I no longer feel I have to be James Dean, and she'll say yeah, well I feel all pretty happy too, and I'm always pretty happy when I'm just kicking back with you. And if you love, love, love all through our bodies, and love, love, love all through our minds, and if we love, love, love all over her face, and love, love, love all over mine. And just in my head, I'll be thinking about them as I'm lying in bed, and I know that admittedly they might not even come true, but in my mind I'm
아메리카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6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폭력 사태를 방지해 안정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들이 분쟁에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보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군사,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과 충돌을 예방하며 민간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평화유지군에게 종합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오랜 기간 동안 국제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미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가장 큰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는 가장 많은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유엔 평화유지군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나라는 지난 7월 두 번째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위한 연례 미국 인도 평화유지 훈련을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3주 과정의 이 훈련은 자국의 평화유지군 훈련을 담당하는 병력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으로 작전과 병참, 인도주의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이 훈련에는 케냐, 말라위, 니제르, 세네갈, 르완다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훈련은 차세대 평화유지군이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국의 메리케이 칼슨 뉴델리 주재 대리공사는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한 두 나라 간의 협력은 양국 관계를 국제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인도는 양국 국민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미국이 인도를 주요 방위 협력국으로 지정한 것은 국제적 차원의 안보, 방위망 제공자로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